5천 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던 전쟁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길게 보면 승자도 패자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두 주째 전쟁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군이나 적군이나 너덜너덜해지는 게 그게 바로 전쟁인 것 같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거기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피해의 정도는 말할 수 없이 급속하게 늘어나죠.
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말이 어차피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이 작은 별, 지구에 함께 사는데 서로 배려하고 남의 거 욕심부리지 말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그러면 이곳이 바로 지상낙원이겠죠. 전쟁,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지려고 하지 않나요? 지금도 지구촌에는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곳이 많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가서 말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채완의 화이팅 듣고 오셨습니다.
월드컵 축구를 즐기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러네요.
벌써 6월도 이제 3주째 접어들어요.
우와, 이른 시간에 월드컵 생중계 빠뜨리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피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말에 틈틈이 쉬면서 즐기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금요일 오후 4시 이때쯤 되면 우리가 또 기운이 나죠.
그렇죠.
네, 주말이 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으니까 오늘 밤은 또 불태우는
불금이네.
불금이 됐고.
불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월드컵도 축구 전쟁인 것 같아요. 축구 전쟁.
맞습니다.
공 하나에 세계가 울고 웃고 그랬잖아요.
네. 무더운 여름이 월드컵의 열기로 굉장히 핫하죠.
네, 뜨겁습니다. 네.
뜨거워요. 네. 뜨거워.
자, 이렇게 고전일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돈 안 내셔도 돼요, 그냥.
네.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다음 중 나이팅게일의 별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지갑을 든 천사. 2번 등불을 든 천사.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이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 참전했던 그야말로
네.
간호사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죠.
네네. 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전은 남경태 작가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죠.
네. 월요일부터 트로이 전쟁, 페르시아 전쟁, 초한전, 백년 전쟁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좀 근대 쪽으로 넘어와서
네.
크림 전쟁 함께 살펴봅니다.
크림 전쟁. 크림이라는 네. 단어가 그 전쟁이랑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크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가요? 아니면 전쟁이 굉장히 느끼했나 봐. 느끼느끼 했나? 애들이 치즈가 쭉쭉 늘어나고.
그러게요. 예. 크림은 뭐 스파게티나
스파게리.
아이스크림에 어울리는 건데.
네.
크림 전쟁은 1853년에서 56년 사이에
네.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사르데냐 연합군. 그러니까 러시아 일대 다죠.
네네.
예, 러시아가 이게 겁도 없이 이렇게 연합군하고 맞붙은 전쟁인데
오.
그 흑해라고 있어요. 저 러시아 남쪽 그리고 터키 북쪽에
네.
그 흑해 쪽에 있는 크림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라서 크림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끼리 처음 벌인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패한 뒤에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영국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야전병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백의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또 그때는 뭐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네.
등불을 들고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아픈 병사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등불을 든 천사라고 아, 불렀죠.
그렇군요.
나이팅게일 때문에 간호학이 발전을 했고 나이팅게일 때문에 사실은 간호학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이때부터 처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그렇군요. 바로 얼마 전에도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22번째 자치공화국으로 편입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에게 크림반도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는요.
네.
겨울이 되면 그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항구가 다 얼어요.
아.
겨울에 춥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진출하거나 다른 대륙으로 가거나 세계로 향하려면 꼭 항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겨울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동안 항구가 얼어버리니까.
아.
어디 갈 수가 없는 게 가고 싶어도.
그러네요.
그래서 러시아의 근대화는 바로 이 부동항을 얻는 것.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 부동항.
네네, 부동항.
부동항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정말 전투를 하죠. 전쟁을 벌이고. 그런데 크림반도에 부동항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러시아 해군이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삼을 수 있는 곳인 거죠. 크림반도. 그리고 크림반도의 인구가 60%가 러시아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도 빨리 여기 점령을 해서 우리를 러시아에 편입시켜라 이랬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크림반도를 이렇게 욕심내왔던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럼 러시아의 크림전쟁에 대해서 낭도 함께 들어보실게요. 크림전쟁, 러시아의 몸부림. 중세시대 내내 영토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었으나 정신적으로 하나였던 유럽 세계는 종교개혁과 여러 차례의 종교전쟁을 겪으면서 종교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치와 경제가 전면으로 나섰다. 사랑과 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정치와 경제에는 국경이 매우 중요하다. 30년 전쟁의 결과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처음으로 국경선을 염두에 둔 선적인 영토 개념이 등장했다. 그 18세기 말까지 유럽 각국은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왕권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중세에는 각국의 귀족 가문들 간에 자연스럽게 혈연과 혼인관계가 이루어졌으나 이제 각국이 국경선으로 영토를 구획하는 마당에 그것은 더 이상 적절치 않았다. 이미 민족주의가 태동할 조건이 충분히 성숙해 있는 가운데 나폴레옹 전쟁은 본격적으로 유럽 민족주의와 국민국가 체제를 출범시켰다. 바야흐로 유럽 각국은 저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계 약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덩치만 큰 후진국, 각계 약진의 시대가 되자 그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혹은 알았다 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두 가지 사실이 새삼 부각되었다. 하나는 유럽에도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다는 점이었다. 옛날 십자군 시절처럼 유럽이 하나였을 때는 몰랐는데 종교 분쟁으로 혹은 왕위 계승 문제로 각국이 힘을 겨뤄본 결과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었던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이나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라는 유럽 최고의 가문으로 보나 로마 가톨릭 교와의 관계로 보나 유럽의 맹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력은 형편없었다. 반면 대륙에서는 영국을 근본 없는 촌놈들이나 사는 곳이고 국교회와 의회 민주주의도 유럽적 전통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희한하게 뜯어고치는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막강한 해군력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의 군사력은 대개 국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므로 강국은 곧 선진국이었다. 또 다른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각 나라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예전 같으면 식량이나 물자, 사람들의 이동이 유럽의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런데 높은 국경선이 세워진 이 시대에는 물건 하나가 국경을 넘으려 해도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국적이라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따라서 각국은 이제 제각기 자국의 재산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상비군을 육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나라와 정식으로 거래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나라는 바로 러시아였다. 유럽 북쪽에 커다랗게 자리 잡은 러시아는 덩치만 컸지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으며 그 넓은 땅덩어리에 물자를 유통시킬 변변한 항구 하나 없는 반쪽짜리 국가였다. 사실 후진성과 부동항이라는 문제는 유럽 세계가 분열을 시작할 당시부터 러시아를 괴롭혔다. 그동안 러시아는 후진적이기 때문에 부동항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부동항이 없기 때문에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일찌감치 팽창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의 위치에서 팽창의 방향은 세 가지. 동쪽, 서쪽, 남쪽이다. 17세기 말 러시아 역사상 가장 걸출한 군주였던 표토르 대제는 먼저 동쪽 시베리아 방면으로 진출하여 계속 동진하면서 남하할 곳을 찾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중앙아시아에는 투르크가 대표하는 이슬람 세력이 버티고 있었고 아시아에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청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세계보다 힘이 강했던 아시아에서 무주공산을 찾으려 했으니 결과는 뻔했다. 결국 그는 1689년 청나라의 강희제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 국경을 확정하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확보한 시베리아는 20세기에 와서 러시아의 큰 미천이 되었다. 서쪽으로의 진출도 여의치 않았다. 러시아의 서쪽이라면 발트해밖에 없는데 그곳은 스웨덴이 패자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웨덴은 전통적인 강골 민족 바이킹의 국가로서 30년 전쟁의 영웅 구스타프스 이래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강국이었다. 그러나 서유럽 세계와의 교류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 표트르는 1709년 폴타바에서 스웨덴을 이기고 마침내 발트해의 제해권을 확보했다. 여기서 자신감을 가진 그는 수도마저 모스크바에서 발트해 연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하지만 발트해를 제압한 것은 오히려 서유럽 강국들의 경계심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발트해의 부동항을 얻었다 해도 어차피 영국이 버티고 있는 북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계로 진출할 수 없다. 결국 발트해는 반쪽짜리 부동항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후 러시아는 단 하나 남은 남쪽 방면으로의 진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쪽이라면 바로 흑해, 일찍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막강한 투르크의 근거지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18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미국 독립 전쟁 등으로 맞물려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하고 흑해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애써 확보한 부동항은 이후 푸가초프 농민 반란 등 러시아 내부의 모순과 진통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 19세기 중반 철저한 차리즘의 반동 정치로 내부 문제를 정리한 니콜라이 1세는 다시 흑해 진출을 위해 투르크와의 전쟁을 꾀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냉정을 되찾은 다음이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소비에트 아미 코러스의 칼린카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나오는데 네네. 오스만 투르크는 지금이 어느 나라예요?
지금이 터키입니다.
아, 네, 터키인데 터키.
이 투르크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어디서요?
아, 지금으로 치면은 네. 이 몽골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북동쪽 그쪽에 살던 민족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투르크족이 됐고 현대의 터키 민족이 됐는데요.
아.
옛날 중국 역사에서는 그 민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네. 돌궐이라고 불렀어요.
돌궐?
네, 돌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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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가 된 거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보면 과거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넓은 세계로 진출하려면 무조건 바다를 통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군요.
그러니까요.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강국이었고, 네. 네, 정말 뭐 세계를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힘들을 갖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네네.
영국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이면 항구가 얼어서 구실을 못하니까
네네.
이 부동항이 있는 남쪽 크림반도를 차지해야 북해를 통해서 진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19세기 후반에 예카테리나 여제가 흑해를 손에 넣어서 그렇게 원하던 부동항을 얻었는데 써먹지도 네. 못했잖아요. 러시아 내부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니콜라이 1세가 다시 흑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에 차리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네.
이 차리즘이 또 뭐 정신의 차리라는 얘기인가?
차리즘이라고 하니까 네. 좀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쵸?
이게 그 표준어 규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네네.
사실은 차리즘이 더 그 본래 발음에 맞 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거든요.
네.
짜르.
아 짜르. 네.
뭐 차르라고도 씁니다만 어쨌든 이 짜르를 중심으로 한 제정 러시아의 전제적인 정치 체제 자체를 차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흑해를 차지해서 뻗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때 이제 그 니콜라 1세 이때쯤 흑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막 이랬을 때
네네.
내부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 뭐 농론이 뭐니 이런 그 안에서부터 반란도 많았고 그 황제와 그 주변의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그 백성들과 민중들의 불만이 최고 고조다에 있었던 상태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부동항이고 뭐고 일단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림반도를 차지해야 하는데 과연 이곳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낭독 이어집니다.
천사의 전쟁.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 유럽의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선 빈 체제의 짧은 평화가 끝날 무렵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은 합동작전을 펼친 일이 있었다.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가 1821년 독립전쟁을 시작했을 때다. 빈 체제의 주도자인 메테르니히는 무간섭을 주장했지만 유럽 각국은 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리스는 유럽 세계의 정신적 고향이라는 명분도 대단했던 데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인들의 눈엣가시로 남아있는 투르크를 응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전했다. 바로 러시아의 견제였다. 러시아는 그리스의 비명소리가 들리자마자 즉각 개입하기 시작했다. 명분으로야 다른 유럽 나라들과 같았지만 속셈은 물론 흑해에 있는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 러시아의 성장을 예의주시해온 영국과 프랑스가 그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 3국이 공통으로 투르크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1829년 그리스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투르크의 실력을 파악한 러시아는 이후 침략의 명분을 노렸다. 사실 종교적으로 러시아는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그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종교도 로마 카톨릭과 다른 러시아 정교를 취하고 있었다.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때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를 로마, 콘스탄티노플에 이어 제3의 로마라고 불렀다. 다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해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기독교의 성지인 팔레스타인의 관리권이 프랑스에게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1854년 투르크에 선전포고를 했다. 과거에는 유럽을 위협하는 강국이었으나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투르크가 러시아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일찍부터 러시아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남하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수십 년 만에 다시 대규모 국제전이 벌어졌는데 전장이 흑해 북쪽 연안 크림반도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크림전쟁이라고 부른다. 크림전쟁은 수십 년 동안 각계 약진을 통해서 쌓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힘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볼 때 크림전쟁은 최악의 전쟁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동맹은 선박으로 병사들을 직접 흑해의 세바스토폴 항구에 상륙시켜 공격하려 했지만 수심이 너무 얕은 쪽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차질을 빚었다. 러시아나 동맹군 측이나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고 보급망이 극도로 엉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이나 지속된 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군사적으로 최악의 전쟁이었으나 크림전쟁은 다른 한편으로 천사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크림전쟁에서는 전투로 죽은 병사보다 질병으로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달려가 헌신적인 간호활동을 펼쳤는데 그녀의 역량은 이후 군대의료단의 혁신과 더불어 간호학의 체계적인 발달로 이어졌다. 아울러 전 세계 어린이 위인전에 빠지지 않는 한 인물로 자리 잡은 것도 크림전쟁의 성과랄까? 또한 스위스의 앙리 듀낭도 전쟁의 참난과 나이팅게일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후 국제적십사를 창설하게 되었다. 크림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남하가 저지되었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요소들인지도 모른다.
좌절은 혁명으로. 최악의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더욱 최악이었다. 1856년 파리 조약으로 러시아는 흑해의 중립을 약속하고 더 이상 남하를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 산적해 있는 내부 모순은 제국주의적 대외 진출을 통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면 안에서 골마 터지는 길밖에 없었다. 전후 러시아는 1861년에 농노 해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꾀했으나 대부분 형식상의 개선에만 그쳤고 오히려 인텔리겐차의 반발을 막기 위해 차리즘의 압력 수위를 더욱 높여야만 했다. 유럽의 근대 민족주의와 각계 약진은 19세기를 제국주의 시대로 만들었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앞다투어 아프리카 분할과 아시아 침략에 나섰다. 부동항이 막힌 러시아는 일찍부터 아프리카 쪽을 포기하고 중국과 일본 쪽으로 적극 진출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일본을 처음으로 개항하려 한 나라는 러시아다. 그런대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게 유일한 성과였는데 이것마저 일본의 등장으로 실패하고 급기야는 20세기 벽두에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고부터는 쇠락 일로를 걷게 됐다. 이러한 러시아의 좌절은 20세기 최대 사건이라 할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네, 낭독에 이어서 후바스탱크의 더 리즌 듣고 오셨습니다. 결국 크림반도를 얻는 일에는 실패를 했네요.
네. 이게 사상 최악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상자와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수심이 너무 얕은 쪽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차질도 많았고 날씨도 안 따라줬고 폭풍우가 불어닥쳤는데
네.
이때 러시아는 개인별로 이렇게 땅을 파서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참호, 개인호를 여러 개 배치하는 그런 전술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폭풍우가 불고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물이 다 잠기는 거죠. 그냥 물이.
그렇구나.
그 안에서 병사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진창 속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질비했고 이 전쟁에서요. 실제로 양측이 서로 전투에서 싸운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들 숫자보다
네.
질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쟁이 길어지면 또 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이때 러시아 황제가 화병으로 죽어요.
제일 무서운 병이죠.
네. 결국 러시아는 연합군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지요.
아우,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전쟁 안 하는 게 나았겠어요. 잃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림 전쟁은 이름만 크림이고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고
그러네.
부드럽지도 않았어.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전쟁이죠. 연합군이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큰 정치적인 결과를 얻어낸 것도 아니고요.
네.
굳이 성과를 따지면 러시아의 남진, 그러니까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는 거, 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의 몰락을 한 100년 정도 늦췄다는 거, 예, 그럼 뭐 그게 무슨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네요. 러시아도 연합군도 서로 만신창이가 됐네요.
그렇죠.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네.
이 크림 전쟁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과학과 기술은 연합군 쪽이 더 우세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건데 뭐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그야말로 신식 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네, 현대적인 총과 그 포탄, 총알을 사용하게 되죠. 물론 그전에 조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 번 장전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장전하다가 화살 맞아 죽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네. 그때요. 근데 이건 이제 신식총이야. 금방금방 쏠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연합군의 배가 최초로 이제 범선에서, 그 전에는 다 범선이에요. 근데 이때 기선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그전에는 다 배가 도출담배야. 도출 달고 사람이 노를 지어서 가는, 그러니까
아우, 언제 가, 거기.
자연력이나 인력으로 하는 건데,
네네.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나왔던 그 증기선.
아.
다시 말하면 기계와 그 증기 기관의 힘으로 가는 거죠.
어.
네. 또 최초로 전신을 사용했어요. 뭐냐면 이 전쟁에서의 소식을 유럽, 런던이나 파리로 그 전신을 보냈어.
아.
그래서 종군 기자들도 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크림 전쟁으로 이때 이제 최초로 생긴 게 바로 의료 부대와 간호 부대가 처음 활동을 했죠.
아, 그렇군요.
바로 이때 활동한 여인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아.
그렇죠. 또 이 전쟁 때문에 앙리 듀낭이 국제 적십자사를 발족을 시킵니다. 1864년에 12개 나라가 최초로 적십자 조약이라고 불리는 제네바 협정을 맺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제네바 협약의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제네바 협정, 제네바 협약은
네.
이게 저 전쟁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에요.
아.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뭐 저 부상 입게 되는 사람, 병난 사람, 뭐 심지어 적군 중에서 그 포로, 포로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네네네.
아무리 포로라고 해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약이에요.
네,
또 전시가 났을 때 민간인은 보호를 해야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네바 조약이죠. 굉장히 아.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조약이죠.
그래도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얻게 된 혁신적인 성과들도 많이 있네요. 전부 연합군 쪽에 관련된 얘기들이지만요.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 정말 우렁찬 목소리가 나왔죠.
네. 그렇네요.
군인 아저씨의 네네. 목소리였습니다.
요즘엔 옛날엔 군인 아저씨였는데 이제 다 군인 동생들이어서.
아, 그러네요.
네네. 네. 네.
군인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네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남경태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아,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나이팅게일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지갑을 든 천사, 2번 등불을 든 천사.
네. 크림 전쟁 당시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는 전기가 없었다는 거 힌트를 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갑을 든 전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돈 막 쓰는 거야. 그래서 뭐 먹고 싶어. 이거 사. 다. 난 지갑을 든 전사. 스냅힘을 막 이용하면서 네. 카드를 막 긁으시고. 어, 너무 멋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크림 전쟁으로 인해 탄생된 위인, 천사 같은 그녀, 나이팅게일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웬만한 집에는 다 있는 위인전 전집 중에 꼽혀있는 나이팅게일, 바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1820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영국 귀족 집안의 어여쁜 여자아이였다. 궁전 같은 커다란 집에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어느 날 파티에 다녀오는 길에 나이팅게일이 아끼던 인형의 팔이 부러졌다. 나이팅게일은 인형의 팔을 붕대로 정성껏 감아주었다.
금방 괜찮아질 거야. 파티에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나이팅게일은 화려한 파티보다 망가진 인형을 고치거나 아픈 개를 돌보는 일을 더 좋아했던 별난 아이였다. 나이팅게일은 아버지로부터 외국어, 철학, 문학 등을 배웠다.
아빠, 저도 수학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안 된다. 수학은 남자들이 배우는 거야. 여자는 훌륭한 귀족 남자와 결혼할 만큼만 공부하면 돼.
나는 결혼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겠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나만 이렇게 편히 살고 있다니. 나는 꼭 간호사가 돼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 거야.
나이팅게일은 두 손을 맞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나이팅게일은 하루하루 간호사의 꿈을 키웠다.
저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간호사가 된다는 걸 모르니? 높은 신분에 부족할 거 없는 네가 왜 그렇게 힘들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냐?
그 당시 사람들은 간호사를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다. 당연히 나이팅게일의 가족들은 심하게 반대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만큼 훌륭한 일은 없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족들의 반대는 여전했다. 그럴수록 나이팅게일의 꿈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이팅게일은 가족들의 눈을 피해 병원을 찾아가 아픈 사람들을 돌봤다. 나이팅게일은 친구들과 함께 독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즐거운 시간도 마다하고 독일의 카이젤 웰츠라는 간호학교를 찾아갔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부모님은 나이팅게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나이팅게일은 카이젤 웰츠 간호학교에서 간호학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런던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감독으로 일하게 됐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마음먹었다.
간호사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간호학교를 세워야겠어.
그런데 얼마 안 돼요. 크림 전쟁이 일어났다. 매일 신문에는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다는 기사가 실렸다.
전쟁터로 가자.
1854년 11월,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들을 이끌고 터키의 야전 병원에 도착했다.
환자들을 돌보야 할 곳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니.
부상당한 군인들은 피범벅이 된 군복을 입은 채 쓰레기가 널려있는 맨바닥에 누워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그 주위를 쥐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여러분, 우선 이곳을 말끔히 청소합시다. 그리고 군인들을 깨끗이 씻겨야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힘을 냅시다.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병원 안팎을 청소했다. 죽어가던 군인들은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다. 나이팅게일은 매일 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작은 등불을 들고 병실을 찾아갔다. 군인들은 그런 그녀를 등불을 든 천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의 그림자에 입을 맞추며 존경심을 표현했다. 전쟁이 끝났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나이팅게일이 한 일을 전해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영국 여왕은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나이팅게일이 돌아올 때에 맞추어 환영잔치를 준비하느라 떠들썩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이팅게일은 환영행사를 피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나이팅게일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쉬지 않았다. 전쟁터에서 겪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 여왕에게 전달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다.
병원이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잊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창문이 많아야 하고 더러운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구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이팅게일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왕립위원회를 만들어 군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나이팅게일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도 이루었다. 1860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세운 것이다.
저는 간호사들이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길 바랍니다.
또 나이팅게일은 간호학 노트라는 책을 써서 간호사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다. 나이팅게일은 점점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나 여전히 일을 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세계 곳곳에서 나이팅게일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나이팅게일! 국민의 건강을 잘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팅게일은 편지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쓴 편지는 모두 13,000통이나 됐다. 아픈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돌본 나이팅게일의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환한 등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다. 네, 낭독에 이어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더 플레이어 들려드렸고요. 저희가 낭독해드린 이 나이팅게일 이야기는 한국 슈타이너에서 나온 위인전을 참고로 우리 김유영 작가께서 구성을 해주신 간호사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간호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혹시 갖고 계세요?
아, 굉장히 좋은 이미지 갖고 있죠.
그렇죠. 백의 천사.
네. 제가 그 잘 아는 그 작가 한 분이.
네네.
그 문광기 작가라는 분이 남자 간호사인데. 얼마 전에 책을 내셨거든요.
네네.
미스터 나이팅게일이라고.
아, 미스터 네. 나이팅게일.
그 남자 간호사로서 그 네.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책으로 내셨는데 그 제목이 미스터 나이팅게일이에요.
괜찮네요. 네. 네. 어렸을 때 나이팅게일 위인전 읽었을 때는 그냥 별뜻 별 생각 없이 내 주름이 없었나 봐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성인이 돼서 또 같은 여자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웬만한 사람 못했을 것 같아요. 간호사는 당시 귀족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귀족 출신이었던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를 꿈꿨잖아요. 네.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굽히지 않고 꿈을 지키는 이 나이팅게일. 일단 여기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이팅게일.
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네.
전망이 있는 직업이라는 거는 주변에서 반대하는 직업이라고. 어쨌든 쉬운 맞아. 일이 아니었는데
네.
그 전쟁터,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아픈 병사들과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네. 인류 역사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팅게일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얻을 게 없을 것 같았던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네. 나이팅게일이라는 고귀한 천사를 얻게 된 거는 인류의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인류의 행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호사를 하면 어울릴까요?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엉덩이 주사 한 대씩 맞으실래요?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6월 20일 금요일 제목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길. 나이팅게일 또래의 귀족 여자들은 모두 귀족과 결혼해서 부유하게 모든 걸 누리면서 사는 게 꿈이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없었을까? 귀족 부인이 되면 저택에서 온갖 신상들을 구비하고 파티를 즐기면서 편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보다 나이팅게일이 진정으로 더 원했던 건 간호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자기 혼자만 편히 사는 귀족 부인보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데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나이팅게일은 진작에 그걸 알았던 거다. 나이팅게일 부모님 참 애를 잘 키우셨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그 행복이 혼자만의 것이라면 그 행복에 크게 만족할 수 있을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일, 그 일에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존재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게 변하겠지? 거 혼자만 행복해지지 말고 같이 행복합시다. 저도 작지만 보태기 위해 노력할게요.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학세네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니토에서 하우스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딥박스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젤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풀빛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현자나탄과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나이팅게일의 별명은요. 등불을 든 천사입니다. 등불을 든 천사.
등불을 든 천사였군요. 네.
지갑을 든 천사도 좋지만요.
네. 선물 받으실 분은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는 날이죠.
네.
이산가족이 되는 뼈아픈 이야기 김동리의 흥남철수 함께 읽어보고요. 목요일에는 소년병 참전용사분의 생생한 경험담 함께하고 금요일에는 병상의 남편이 실랑의 아픔으로 쓴 곡 댕구지 아리랑을 부르신 아내 박인자 할머님과 함께하면서 전쟁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다음 네네. 주도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현의 피스송 듣고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